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보안군이 3일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적어도 5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과 시위대가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미얀마 중부 몽유화에서 보안군의 발포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몇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몽유화에서는 지난주 동안 매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남부 타톤에서도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중부 바고에서는 경찰이 총을 쏴한 남성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시위대가 구금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부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를 원한다고 이란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사에드 카티프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관영 TV에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은 오늘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 그리고 이란은 지난 2015년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리는 등 핵합의를 일부 무력화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완전하게 정상화됐다고 수에즈 운하관리청 SCA가 3일 밝혔습니다. 우사마 라비에 SCA 청장은 이집트 언론에 운하 입구에서 대기하던 선박 422척 가운데 350척이 3일 운하를 통과할 것이며 남은 배들도 이날 운하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대형 컨테이너 수송선 에버 기브노가 운하 안에서 좌초되면서 운하의 선박 통항이 전면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항이 막히면서 국제무역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고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집트는 매년 수에즈 운하에서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사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비에 SCA 청장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며칠 안에 조사가 끝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난한 나라들에 빨리 보급해야 한다라고 4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부활절 미사를 마치고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 경제 위기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도 무장 분쟁은 그치지 않고 군대 무장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보통 부활절 주일에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군중 앞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 베드로 성당 안에서 2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두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티그라이 지역에서 에리트리아군이 철수하고 있다고 에티오피아 외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티그라이 민족해방정선 TPLF가 도발했을 때 국경을 넘어왔던 에리트리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에티오피아 국가방위군이 현재 국경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당시 티그라이 지역 여당에 충성하는 TPLF가 티그라이 지역 내 군기지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군은 이해 11월 말 반군을 지역 수도인 메켈레에서 몰아냈고 이어 승리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피난했습니다. 또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물과 식수, 의약품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F-35B 전투기를 서부 미야자키 현에 배치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2024년 배치를 목표로 F-35 전투기들을 미야자키 현 신토미에 있는 유타바루 기지에 배치하는 문제를 지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이 F-35B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카가함과 함께 운영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BOA 세계의 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젠 사키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that is not his intention.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 그러니까 김정은과의 만남인데요.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최 기자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백악관 대변인의 이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그 정치적 언급이나 이제 발언을 그 해석할 때는요, 그 맥락이 중요하고요. 누가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냐,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예.
이번 그 백악관 대변인의 그 발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먼저 물어봐서 대답을 한 겁니다. 기자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외교적 준비라는 것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대변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 대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들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르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또 뭐 대변인이 이것을 미리 준비한 무슨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기자와의 문답에서 나온 하나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입장, 특히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그 입장은 지난해 10월이죠. 그 미국 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똑같은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비핵화를 위한 핵 능력 감축에 동의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이제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이제 대북정책 재검토가 지금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에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느냐,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대북정책 조율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들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지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이 대북 정책 검토에 최종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계속 정부 당국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살펴본 대로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톱다운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또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는 아주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이런 그 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그 북한 문제 해결을 시급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 목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광범위한 표현보다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표에 다다르는 방법으로 외교와 압박 등 그 모든 선택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추가 제재 등 다양한 압박 방안도 살펴보고 또 동시에 외교적 기회 동안 살펴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특히 미한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일본 두 나라와 긴밀한 협의를 했다. 의례상으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또 북한 인권 문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6일에 한국 방문 중에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점도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 압박 등 모든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권 문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시사점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발표될 향후 대북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의용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죠.
종전선언은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지금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의 말은 한마디로 종전선언을 입구로 미국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는 것인데 과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이것이 이제 큰 의문이네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31일 서울에서 그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을 잇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가져서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기식 비핵화, 예를 들면은 영변 핵시설을 이제 동결 해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제재 해제를 맞바꿔서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그 한국 문재인 정부의 그 오랜 그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거론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가 워낙 이제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방안을 이미 미국에 이제 전달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니까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은 좀 복합적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종전선언을 이제 받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 한국 전쟁이 그동안 휴전 상태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미국과 한국 북한이 다 공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우려하는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북한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응하면 한국의 주장대로 하면 영변 비핵화하고 또 북한의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북한의 나머지 우라늄 농축시설, 비밀시설인데요. 이런 것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대가로 또 제재를 또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뭐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것만 해결되고 제재는 풀어줘서 북한 완전한 비핵화는 영영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것을 한국의 이 같은 제안을 이제 단방에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협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에 거부할 수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두 가지 입장,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은 이 종전선언을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이 두 방안을 어떻게 그 공통분모를 찾고 또 하나는 이것을 수용하더라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 당장 뭐 이것을 합의를 해서 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일단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잘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뭐 이거를 해서 뭐 한 가을쯤 한다든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번에 그 한미일 3자 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도착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정의용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런 것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도 그 남북 간의 합의, 특히 그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25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정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이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그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하던 때였는데요. 회담 직후에 가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무기 또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 장관이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북아 전략을 이제 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동맹 관계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을 이제 하나의 진영으로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그 미국, 한국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 일본 간 관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그 이 같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장관은 한일 양자회담도 좋고 한미일 3자회담도 좋고 자신이 도쿄에 가도 좋고 일본 외무상이 서울에 가도 좋다, 적극적으로 그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그 앞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투트랙 정책,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추진을 하고 해법을 보고 현안, 또 현재 그 한국과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외교적 현안은 그거 나름대로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를 해서 두 개가 서로 연계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그 정의용 장관도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와 별도로 또 한국과 일본 간의 현재 현안이 수출 규제, 이런 문제도 대화를 하면은 좀 그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한편 정의용 장관은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한국을 서로 이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쪽을 보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 또 일본과의 연합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효과적으로 그 중국을 압박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한 것도 대중국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그 미한일 삼각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중국은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 북한과의 삼각공조, 북방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 지도자가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우위를 과시한 것도 그런 것의 그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중국은 그러면서 그 미한일 삼각공조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의 많은 부분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인 미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 중국이 경제보복 같은 것을 압박하고 나서면 그 여파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름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정영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을 유일한 동맹국 또 중국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매우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너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편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는데요. 안보리는 공동성명도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먼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북한이 그 아시는 대로 그 3월 25일 날이죠.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제 금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프랑스, 영국 등 그 5개의 그 다섯 개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고요. 이날 그 유엔 안보리는 기타 안건으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문제를 그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동성명 이런 그 조치, 유감 표명 이런 것이 그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그 각자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각자 자신들의 그 트위터, 인터넷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글을 올리는 그런 조치로 이제 이것이 그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성명 이것도 별 큰 조치는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유럽 유엔 안보리가 공동으로 공동성명을 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이런 공동성명을 냈는데 이번에는 그 회의는 열렸지만 이런 것이 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고만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규명되진 않았는데요. 짐작을 해보면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아마 이 공동성명 내는 것에 이제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세사회 문제 삼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것이 그 좀 무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저 벌어졌는지는 그 후속적인 좀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31일 공개됐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북제재위원회 그 전문가 패널이 낸 최종 보고서인데요. 아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아마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이 그 고농축 우라늄 생산 또 경수로 건설 또 핵시설 보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북한이 그러면은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 이런 것을 얼마나 만드는지가 이제 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보고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매년 그 만들 수 있는 양이 한 7kg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약 60kg 정도의 그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또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단적인 예로 북한이 그 지난번 그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 때 여러 가지 그 미사일을 그 선보였는데 이것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북한이 뭐 단거리, 중거리 또 ICBM 이런 그 여러 그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태까지는 액체 연료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인 경우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파악이 안 되고 동향 파악이 힘들고 빨리 발사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예. 이와 별도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네, 지금 최 기자가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이 휘발유, 디젤유 밀수입 관계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온 문제입니다.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 이번 보고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역시 함께 지적이 됐는데요. 한 회원국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운반하는 선박의 모습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최소한 121번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2020년에 작년에 더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이 늘어났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북한이 3국에서 더 크고 또 더 새로운 선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그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수입 한도는 연간 50만 배럴로 안보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런데 북한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한 양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에 몇 배에 달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한 회원국이 그 추산한 걸 보면 북한으로 정제유를 싣고 들어간 선박의 유조 탱크에 90% 정도가 차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북한이 수입한 그 정제유 양이 한도의 50만 배럴보다 8배가 넘는 400만 배럴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 패럴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그 제재 회피 수법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라고 하는 이 신호를 끄는 방법을 통해서 추적을 피했는데 이제는 아예 다른 선박의 AIS 신호를 이용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도 해가 갈수록 더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게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석탄을 250만 톤이나 밀수출했다고 밝혔는데 이 감시의 눈초리가 뭐 참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네, 석탄은 북한의 이제 최대 그 외화벌이 그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는 대로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제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석탄을 그 밀수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약 400여 회에 걸쳐서 250만 톤의 석탄을 그 밀수출했는데요. 특히 이제 선박들이 그 중국 저장성에 있는 저우산 항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주로 그 선박들이 석탄을 그 밀수출한 것으로 그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밀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석탄을 몰래 싣고 가서 이 항구에 내려놓고 거기 항구에서 북한산 물품을 싣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미국이 이 같은 것 그러니까 400회나 걸치고 북한이 또는 중국 선박들이 이것을 위장을 해도 이것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 이것을 좀 그 제재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은 석탄 수출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때하고 달리 관심을 끄는 게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3억 달러를 훔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역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것보다 해킹 통해서 버는 돈이 더 많은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 지금은 그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그 북한의 무역이 감소된 데다가 또 작년 1월 초부터는 그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했고 그 지금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북한의 무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외화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의 또 다른 그 수입원이었던 해외 파견 노동자, 또 관광 이런 것도 완전히 끊겨서 북한은 지금 외화를 벌어들일 창구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적지 않은 돈이 될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9년부터 20년 11월까지 3억 1,640만 달러 이 정도의 그 가상화폐를 훔쳤다 이런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그 금융기관과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격을 계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그 중국을 통해서 실제로 화폐로 바꾸는 돈 세탁에도 나선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유엔은 이런 공격을 주도한 것이 북한의 정찰 총국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 정찰 총국이 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또 국제적인 그 방위산업체들을 겨냥해서 악의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그 전보다 더 강화할까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의 이제 국무국방장관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2+2 회의를 가졌는데요. 당시 그 채택된 공동성명을 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전 이행 이런 것이 이제 분명히 언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느슨한 그 대북 제재 결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좀 이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니까요. 이같이 그 느슨한 대북 제재를 정비 강화해서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를 강하고 또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것은 아마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정책이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BOA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실질 수입액이 단돈 20달러라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뭐 제재를 버틸 수 있는 건가요?
네. 북한의 무역 중단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개월째 지속이 되면서 북한 산업 전반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그 무역이 거의 전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그 의문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기간 버티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감소가 되면서 원자재 또 부자재 이런 것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소비재가 수입이 안 되니까 주민들 생활도 어려워진다 이런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자력갱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자체적인 경제난 극복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외부에서 물품 조달이 크게 떨어져서 내부에서 지금 경제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그 자력갱생의 현재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또 그 경제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에는 그 대외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 것이 한계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내 소비 또 산업 생산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외화가 고갈돼 있는 것도 향후 그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북한에서 국경을 개방할 것이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그 4월 또 6월쯤 소규모 무역 재개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산 앵무새다 뭐 참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네요. 최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동안 뜸했던 이제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담화를 자주 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담화는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미국산 앵무새다 이렇게 일종의 그 조롱하는 듯한 인신 공격성인 담화를 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얘기가 나온 대로 북한의 경제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외화난, 물자난, 무슨 식량난까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그 내부의 그 어려움을 감추고 일종의 그 공세적인 그 태도를 취해서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서 이런 거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정부는 뭐 당연히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국 정부로서는 참 답답한 심정일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 비핵화 협상이 장기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또 이번처럼 그 강경한 담화를 내면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재 해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래서 이제 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국이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개성공단이나 남북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런 그 남북 경협 사업들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불만을 가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재 해제 관건은 미국인데요. 한국으로서는 현재 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그 강경 담화 이래서 한국 좁아지는 한국 정부 입장 거기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번 그 한국 정부 입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악화된 것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제 6월이죠. 북한이 이제 개성에 있는 그 판문점 그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도 이제 폭발하고 9월에는 이제 서해에서 그 한국 공무원을 바다에서 이제 사살하는 등 남북 관계가 당시에도 상당히 관계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그 기록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국 청와대에 그 친서를 보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그 하나의 그 사과를 그 했기 때문에 관계는 나빴지만 정상 간의 그 분위기 이 같은 그 유대 이런 것은 이제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이제는 그 관계도 나쁘고 정상 간의 그 분위기 이런 것도 상당히 나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은 역시 아까도 얘기 나온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북한은 이제 그 남한이든 미국이든 어떤 외부의 인사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막 저 돌아서서 욕을 하거나 그런 그 좋지 않은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0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인권 문제 비중이 뭐 그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그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출범 초기긴 하지만 그 인권 관련 움직임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이든 행정부가 약 2년 6개월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인데요. 임기 초반에는 북한 인권을 비판하고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 관심을 가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 인권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요. 다른 고위 당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의용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각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기도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북한 인권이 대북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무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를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북한 인권이 북한 정권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힌 소식과 함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 그리고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6대 존 퀸시 애담스 대통령의 부인 루이자 애담스인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루이자 애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섬세한 얼굴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듯 했고 순수하게 만족을 얻은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화가 롬니가 그린 초상화 속의 여자처럼 매력적이었지만 할머니의 매력 가운데 뉴 잉글랜드 지방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없었다.
네, 유명한 역사학자 헨리 애담스가 루이자 애담스에 대해 한 말인데요. 헨리 애담스는 존 퀸시 애담스와 루이자 애담스의 손자였습니다. 헨리 애담스는 루이자 애담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보스턴 사람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자란 환경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애담스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She was born in England, in London. Her father was an American.
루이자 캐서린 존슨 애담스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슈아 존슨은 미국인으로 메릴랜드주 출신이었는데요. 무역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해 동안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루이자의 어머니는 영국 사람이었죠. 루이자는 런던에서 자랐는데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이자 한동안 프랑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루이자는 프랑스 낭트에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덕에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죠. 왜냐하면 남편 존 퀸시 애담스가 외교관을 지냈는데 당시 유럽 궁중에서 외교관들이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 부인으로서 준비가 아주 잘돼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애담스 페이퍼즈의 편집장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루이자의 아버지는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 런던에서 미국 영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대했는데요. 당시 루이자 부모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 가운데는 네덜란드 주재 미국 공사였던 존 퀸시 애담스도 있었습니다.
애담스 가족이 유럽에 있을 때 지나가는 식으로 만난 일이 있었을 텐데요. 1796년에 존 퀸시 애담스가 유럽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퀸시 애담스는 네덜란드 공사직을 마친 뒤에 다시 유럽에서 다른 자리에 가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루이자 부모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가서 존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결혼식을 먼저 하게 될 건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결국 루이자 부모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존 퀸시가 런던에 와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런던에 겨우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요. 왜냐하면은 존 퀸시가 프로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베를린으로 갔죠.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 교환으로 사랑을 쌓던 두 사람은 1797년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루이자의 나이 만 22살, 존 퀸시의 나이 만 30이었습니다. 프랑스어에 뛰어나고 손님 접대를 잘했던 루이자는 존 퀸시 애담스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별로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루이자가 메꾼 겁니다. 루이자 애담스는 남편 존 퀸시 애담스가 프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직을 마친 뒤인 1801년에 처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매사추세츠 퀸시의 시댁을 방문한 루이자는 낯선 환경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역사학자 제임스 테일러 씨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애담스 가족은 보스턴 외곽의 시골 농장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루이자는 영국 런던에서 자랐으니까 적응이 쉽지 않았죠. 실제로 루이자 애담스는 매사추세츠주에 와서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마치 노아의 방주를 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 시아버지 존 애담스는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은 미국 정치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 나중에 존 퀸시 애담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루이자를 가리켜서 영국 여성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존 퀸시 애담스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지냈거든요. 영국에서도 살았고 네덜란드와 프러시아, 러시아, 영국 주재 미국 공사를 지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을 아내로 두었으니까 너무 귀족적이고 유럽적이라면서 애담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존 애담스는 일단 며느리로 받아들인 뒤에는 루이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에비게일과 루이자 사이에는 여느 고부간이나 마찬가지로 긴장이 흘렀습니다.
에비게일 애담스는 매우 성격이 강하고요.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이었죠. 아주 원숙하고 거리낌 없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루이자가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루이자가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남편에게 내조도 잘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꽤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에비게일 애담스가 사망한 뒤에 루이자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와 관계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어머니 에비게일 애담스를 존경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한 차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존 퀸시 애담스는 1809년에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대사격이었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에 두 아들을 매사추세츠에 남겨두고 가기로 결정해서 루이자의 원망을 샀습니다. 어린 막내 아들만 러시아에 데려가기로 했던 건데요. 러시아 공사 시절은 루이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1812년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과 친정 어머니까지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불화도 있었다. 정서와 취향이 달랐고 가정경제와 아이들 교육면에서 의견 차이도 있었다. 둘 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등 성격상의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루이자는 언제나 충실하고 다정한 아내였고 아이들에겐 주의깊고 상냥하고 너그러운 엄마였다.
1810년 14번째 결혼기념일에 존 퀸시 애덤스가 아내 루이자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두 사람은 이렇게 자주 부딪히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주 러시아 공사를 지낼 당시 영국과 겐트 협정을 끌어내서 1812년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1814년에는 영국 주재 미국 공사로 임명됐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런던에서 살게 되자 루이자는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미국에 있던 두 아들까지 런던에 데려오면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년 동안에 걸친 유럽 생활을 끝내고 1817년에 애덤스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가 제임스 멀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직을 맡게 됐기 때문인데요. 워싱턴에서 루이자 애덤스는 손님 접대에 분주했습니다. 자주 건강이 좋지 않았던 대통령 부인 엘리자베스 멀로를 대신해서 연회를 주관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애덤스 페이퍼즈의 편집인인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just before John Quincy became president.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일인데요. 아마 남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친목회라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이면은 수백 명이 애덤스 집에 와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죠. 아마 그 시기, 그러니까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과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루이자 애덤스가 워싱턴에서 가장 접대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4년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4년 동안이었다.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애덤스 대통령 부인 루이자 역시 백악관에서 지내는 동안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고 제임스 테일러 씨는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었죠. 루이자가 젊었을 때 유산도 여러 번 했거든요. 그 결과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치적 흥정이 있었다 뭐다 해서 무척 시끄러웠죠. 앤드루 잭슨이 더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니까요. 대통령 임기 기간 내내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비교적 일찍 죽었습니다. 애덤스 대통령 임기 말에 큰아들 워싱턴 애덤스가 의문사했죠. 자살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루이자 애덤스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루이자 애덤스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전임 엘리자베스 멀로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워싱턴 사교계 분위기를 유럽처럼 좀 더 형식을 갖춘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건데요. 특히 시어머니 에비게일 애덤스와는 달리 행정부 정책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면은 여성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라고 루이자 애덤스가 말했던 걸 보면 정치에 별로 간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제임스 테일러 씨는 말했습니다.
Not on policy. He may have confided in
루이자 애덤스가 정책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퀸시 애덤스가 아내와 상의했을 수는 있지만요. 나중에 루이자 애덤스가 회고하면서 정책적인 면은 여성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루이자의 역할은 좀 더 사교적인 면에 있었죠. 시어머니 에비게일 애덤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에비게일 애덤스는 사교 모임을 싫어했고요. 남편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거든요. 루이자도 의견을 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랬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부인 루이자 애덤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년 전 시리아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과 인권 존중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평화롭고 민주적인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며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십만의 시리아 국민들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수감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시리아의 참혹한 현실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사람들은 이번 세기 최악의 범죄를 겪으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자국민을 겨냥해 화학무기 공격과 특수폭탄 공격을 가하는 한편 사람들을 마구 가두고 살상하고 또 자의적으로 수감하고 고문하고 또 어린이들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에 근거해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일단 휴전을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며 수감된 시리아 국민들을 석방하는 일련의 정치적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도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최근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4호에 근거한 시리아 국민들의 인권과 번영을 위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은 포용적인 정치적 과정을 위한 분명한 진전과 시리아 국민들에 대한 탄압 종식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이 다음 10년간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샤르 알 아사드가 시리아 주민들이 인도주의적 비극과 고통을 겪게 만드는 핵심적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사드가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모든 정당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사드 정부와 가까운 시일 내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시리아 사태가 종식되려면 시리아 정부는 반드시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때가 올 때까지는 시리아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며 분쟁을 끝내기 위해 정치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